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를 대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호칭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설교를 처음 배울 때에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에서 영어 설교집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은 늘 설교하실 때에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참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호칭인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저도 역시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호칭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호칭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이 호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 말씀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된 성경은 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들과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 그들의 경건치 않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는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9절 10절에서 언급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정욕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여섯 가지 자제를 따라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갈구해야 합니다. 피하라는 말씀과 따르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악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씀은 한 번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멀리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섯 가지 자질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둘씩 짝을 지어 열거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행동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항상 짝을 지어 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실함과 정직성을 나타내요. 여기서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자질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이고, 온유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이나 책임져야 할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도피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에서 매력있게 보이는 것들, 쾌락, 진급, 명성, 부, 권력 등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달아나듯이 악으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듯이 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도망가는 일과 추구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 호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faith, 그 믿음 앞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10절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앞으로 가서서 1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믿음에서 떠난 자들로 묘사합니다. 이 믿음은 사도적 믿음으로서 바울 사도가 쓴 목회 서신에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이나 부탁하는 것으로 부르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적인 체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것을 위해서 그 선한 것을 싸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긴급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11절에서 선과 악이 대조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진리와 거짓 가르침이 대조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는 20절에서 말씀한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20절 하반절에서 언급한 진리를 지키고 12절에서 말씀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도운 진리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우리를 이단과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호소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강조점은 미래에 대한 소망 안에 있는 어떠한 시간과 기간보다는 질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장차 올 세대, 즉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울의 목회 서신 안에서 사용한 영생은 현재의 소유와 미래의 소망을 둘 다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디모데 같은 지도자가 영생을 취하라는 권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 전이었는데도 영생을 취하라니.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이미 소유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가능한 대답은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끌어안고 즐기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영생을 소유했지만은 바울은 그에게 영생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움켜잡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영생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의 요구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호소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왜 우리가 바울의 호소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호소의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셨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주고 보존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참된 왕임을 인정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비교를 뛰어넘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셨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은 재림의 사실은 확실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네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지상적인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과 죽음과 소멸 등으로 말미암는 변화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와 이해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